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다 펴주시기 바랍니다. 말라기서 3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3장 2, 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난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오늘 설교 제목은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입니다. 우리는 지금 몇 주에 걸쳐서 성령 세례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지배하시는 그런 은혜를 간구하는 가운데 이 록다운에 처하게 되었고 또 이것이 풀리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이 메시지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 오늘 전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는 어찌 보면은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왜 성령의 지배 아래에 있어야 되고 왜 성령께서 내 삶 가운데 환영되어져야 되는지 어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목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도 중요하고요. 성령께서 초자연적으로 나타나심도 정말 중요하지만 성령께서 진리의 영으로 본인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크게 확장하여 그리스도만 남아있도록 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이고 보내신 목적이신데 그분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오셨을 때 어떤 일을 하시고 가장 중요한 일을 이 마지막 세대에 힘을 다하여 그분께서 하시고 인도하시고 개입하실까 오늘 그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이 말라기서 내용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 성경에 그가 마지막 선지자 아닙니까? 그가 남겨놓은 이 메시지는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 마지막 장 17절에서 시작되는 문맥이에요. 그래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문제를 지적하면서 여기 3장에 이르기까지 이런 문제, 이런 문제, 이런 문제를 대화 형식으로 쭉 지적해 왔습니다. 말하기서 2장 17절에 보면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대언합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들었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이런 뜻입니다. 너희는 입에서 나오는 말로 하나님을 괴롭혀 왔다.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혀 왔다고요? 그렇다. 너희는 끊임없이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어떤 말? 아니 하나님 죄악을 향하고 있는 그런 대상들, 사람들, 나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을 보니 하나님은 악행을 하는 자들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들. 아니면 공의를 집행하신다는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어요? 악인이 형통되는 것을 허용하시고 의인이 고난을 받도록 이것을 그냥 두는 하나님께서 과연 공의의 하나님입니까? 라고 하는 말들을 끊임없이 해왔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에서 유다 땅으로 귀환한 이 사람들이 주변 이방 나라와 비교해 볼 때 자칭 스스로 생각하기에 의롭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죄를 행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한 이들은 강성하고 형통한데 주님께 성전에 예물을 가져오는 우리는 왜 여전히 힘듭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귀환한 유대 백성들, 지도자들, 제사장들 이들이 말이 옳을까요? 말라기서 1장 보면은 이들에 대해서 말라기 선지자가 철저히 파헤친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요약하면은 그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어요. 진정 주님을 경외하고 우러나는 마음에서 예배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더러운 떡을 주의 제단에 드리고 누가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기고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눈먼 희생 제사를 바치고 누가요?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훔친 것, 전은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말라기서 1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같이 보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8절에 보십시오. 말라기서 1장 8절이요.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사람인 총독도 받지 아니하는 전원급, 병든급, 훔친 봉헌물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지 않으신다고, 하나님께서 형통을 주지 않으신다고. 자, 10절 보십시오. 말라기서 1장 10절이요.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하나님의 심정을 동감해야 됩니다. 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랬겠지.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을 한번 잠시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너희들 예배 안 들었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주의 백성이 불순물이 덕지덕지 붙은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약 백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나라들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그들에게 공의의 심판을 내리지 않는다고 지금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았기 때문에 반복하고 반복했기 때문에 이를 듣는 주님께서 괴로워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위선과 불신앙을 지적한 선지자는 이제 이러한 맥락에서 장래에 있을 일을 예언합니다. 이것이 말라기서 3장 1, 2, 3절의 내용입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있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말라기서 3장 1절을 읽을 때 여러분은 두 그림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는 초림과 또 하나는 재림을 닮은 주님의 오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 예수님께서 처음 오시는 것도 말라기서 3장 1절에 담겨 있고 마지막 때 다시 오시는 우리 주 예수의 재림 사건 또한 이 구절 가운데 담고 있는 포괄적인 예언을 담고 있는 구절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주님 초림 때 주님 앞에서 길을 준비한 사자가 누구였습니까?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영으로 오신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회개의 세례를 요단강에서 베풀었던 세례 요한.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이 언약의 사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말라기서 3장 1절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천상의 예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영광의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초림할 때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것을 외치고 길을 준비하는 종으로 세례 요한이 세워질 것이고 마지막 때 그분께서 영광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모습을 드러내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언약의 사자입니다. 자, 그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주의 길을 예비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모습을 드러낸 것처럼 재림 때 주의 길을 예비하는 메신저들을 주님께서 일으키실 거예요. 세례요한 한 사람뿐만 아닙니다. 많은 주님의 그 메신저들을 일으켜서 높아진 언덕들, 산들 전부 다 허물어뜨리고 낮아진 골짜기를 전부 다 올려서 험한 곳을 평지가 되게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대로를 광야에 사막에 내실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영광의 왕으로 재림하는 사건, 그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명심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은요, 요엘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크고 두려운 날이에요. 이 두 단어를 명심하십시오. 크고 두려운 날이다. 그래서 동일하게 말라기 선지자도 이 재림의 사건, 출림이 아닙니다. 재림의 그 사건을 염두에 두고, 왜냐하면 처음 주님께서 오셨을 때 무서운 심판하시는 왕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죽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유다지파의 사자의 모습으로 왕으로 그 영광을, 종기를 취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재림 때 그 모습을 드러내시는데 그 두려운 날, 이제를 보니까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진물과 같을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불평하고 질문했습니다. 왜 죄악이, 악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그들이 형통한 가운데 있는데 왜 주께서 침묵하십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방이 행하는 죄악들 내가 반드시 심판한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처리해야 될 일이 있다. 너희들이다 이 말이에요. 나와 언약 맺은 너희들을 정결케 하는 작업이 있고 난 다음에 이방에 대한 심판을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집에 대한 심판의 그 방문이 있고 난 다음에 이 나라들, 민족에 대한 심판이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섬직인 뜻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난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러면서 그때 모습을 드러내실 그 분을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 Refiner's fire. 금을 연단한다는 거예요. 고대 세계도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이 금을 채취할 때 보면은 금을 함유하고 있는 광석, 어떤 돌, 광물을 부수고 잘게 가루를 만들어서 이것을 용광로에 놓고 녹입니다. 그래서 불순물을 없애고 끝내는 은이나 금을 채취합니다. 얻습니다. 바로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로 주님께서 임하신다라고 할 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입해 보면 이 주님께서 어떤 작업을 하신다고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하늘에 안심바되었고 영광스러운 데스티니가 있어요. 그런데 광석, 돌 가운데 금이 있는 것처럼 그 불순물들을 뽑아내는 과정이 없이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광의 나라, 영광의 그 주위를 허락하지 않아야 하십니다.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로 주님께서 임하십니다. 여기에 그가 임하시고 그가 나타나시고 난 다음에 금을 연단한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가 임하시는 두려운 날, 그가 나타나는 날, 감당하기 힘든 두렵고 큰 날이 도래할 텐데 그 전에 주님께서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제물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다루시고 그 불순물을 처리하고 난 다음에 오신단 말이에요. 여기 표백하는 자의 제물, cleansing lye, 표백하는 자의 제물이라는 것은 고대 사회의 옷감에 묻은 기름때라든지 거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제거합니까? 요즘은 표백제가 좋은 게 있어서 이렇게 막 세탁기에 넣고 돌리면 되지만 고대 사회에서 세탁자의 비누에 해당하는 그 잿물을 이렇게 박박 문질러서 그 효과를 내었거든요. 주님이 가지고 있는 별명 두 가지가 여기 소개됩니다. 뭐라고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 표백하는 자의 잿물. 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모셔드린 우리를 사랑하시는 지혜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이세요. 3절에 보니까 그 대상이 누구인지 한번 보십시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누구를요?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제서야 이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야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 얼마나 예배자를 찾으시는지 몰라요. 그분께 매료된 그분이 크게 보이는 그분이 그의 삶 가운데 지휘하시는 그 예배자를 얼마나 주님께서 찾으시는지 몰라요. 지금으로부터 2,300년 전에 이 레위 자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불순물로 득지득지한 가운데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되겠지, 저 이방 나라보다 우리가 훨씬 낫지 않냐, 그러한 거짓 자부심 가운데 주님께 드렸습니다. 3절에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해야 돼.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제서야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이것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과 관련된 말씀이지만 그리스도의 교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은 반드시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라도 마치 불길이 지나감으로써 용광로에 들어간 광석, 가루가 된 광석이 불순물과 순금이 분리가 됐을 그 작업은요, 그것이 필요하다면 환란을 통과했으라도 온전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완성시키는 것이 주님의 집념입니다. 이것이 시간이 있기 전에, 시간이라는 그 단위가 존재하기 전에, 이 세상이 만물이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그분의 뜻 가운데 있었던 계획입니다. 아들에게 합당한 온전한 신부를 그 아들에게 주는 것. 성령께서 지금 교회 가운데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와 은사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잘못 짚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치유가 일어나고 은사가 드러나는 것을 반대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어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주 예수만 남은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집을 방문하게 되어 있고요. 정결케 하는 작업은 반드시 진행되어야 되고 그것은 어떤 목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준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준비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오시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류 역사의 모든 것을 미리 아신 아버지께서 어느 시점인 것을 그분의 미리 아심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의 재림의 때를 알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그 시점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는 바로 그 시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 말한다면 우리가 준비되면 바로 오늘이라도 오신다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준비되지 않으면 오시면 뒤에라도 오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정결함이라는 주제는 신구약을 관통해서 흐르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정결함. 우리는 성경 가운데 남아있는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Remnant. 어떤 의미일까요? Remnant, Remnant 많이 쓰는데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정결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택함을 받은 자라는 말을 씁니다. 택함을 받은 자. 그냥 하나님께서 생각 없이 어떤 그룹의 사람들을 그냥 택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닙니다. 정결한 자들입니다. 정결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불순물이 빠진 그 사람들입니다. Remnant, elect,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들 나옵니다. 이기는 자들이 누구일까? 똑같은 말입니다. 정결한 자들, 남은 자들, 택함을 받은 자들, 이기는 자들의 무엇을 이겼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자아를 이겼다는 거예요. 죄를 끌어들이는 내 안에 자습과 같은 뭔가가 있습니다. 그 자아가 죽지 않으면, 그 자아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차지하지 않으면 언젠가 이 자아는 문제를 일으키게 돼 있어요. 이 자아가 죄를 끌어들여요. 이 자아가 탐욕을 끌어들이고 이 자아가 중독적인 모든 것을 끌어들이는 원인입니다. 이 자아가 주님께 자리를 내어주지 아니하면 다가오는 환란의 때, 지금 펼쳐지는 이미 시작된 이 때에 참 많은 아픔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주님 앞에 자발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에요. 그것이 지혜입니다. 두 구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앞에 있는 파워포인트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 24절이요. 제가 지금 소개하는 이 두 구절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글과 될 수 있으면 영어로 암송해 주시기를 추천합니다.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이것을 가볍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흠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아 원했구나. 그게 아멘하는 사람도 있고 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산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잘 안 따라주는데.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열망이기 때문에 그분의 지혜와 사랑으로 불순물이 없는 금 같은 그릇들이 반드시 확보될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이기 때문에 24절 보십시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주님께서 집념 가운데 이것을 반드시 만들어내고야 말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일반 평화의 때 내가 계획하고 내가 내 시간을 사용하고 내가 내 힘을 사용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내가 왕입니다. 분명히 주께서 주인이신데도 내가 왕입니다. 내 자아가 왕입니다. 내 자아가 하고 싶은 것을 합니다. 내 자아가 가고 싶은 곳에 갑니다. 갖고 싶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내 자아가 원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인이신데요. 그러나 주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불순물 없는 금그릇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성께서 이 영역에 흠없게 보존되는 그 작업을 위해서 그 계시용으로 일하셔서 이것 녹여내야 되겠다. 이거 벗겨내야 되겠다. 이거 내려놓아야 되겠다라고 간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념이 이것을 이루고야 말 것입니다. 두 번째 구절이 요한 1서 3장 2, 3절입니다. 이것은 제가 설교하면서 아마 10번 정도 언급했던 구절이에요. 떠올려 보시면 제가 설교 가운데 이 구절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욕심이 있는 사람은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렇습니다.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잠시 머물러 보십시오.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재림하시는 주님이 입고 계신 그 몸 우리가 입고 그 영광의 모습으로 환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지만 모르겠어요. 세상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병들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다치고 아프고 죄짓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괴리가 커요. 그런데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모습을 보는 순간 내가 입고 있는 모습이 그분이 입고 있는 모습으로 화하는 거예요. 너무나 엄청난 거대한 영광스러운 모습에 우리가 놀라면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3절 보십시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시는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엄청난 약속, 이 소망을 품은 그리스도인은 그분의 정결하심 같이 그분이 신랑이라면 나는 어떠한 신부가 되어야 될까라고 자기 자신을 단장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열망이 불순물, 다시 말해서 육적인 요소가 없는 제거된 정결한 신부를 아들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이 정결을 깨끗함을 확보하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 아십시오. 이미 그 정결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환경을 펼쳐놓는 작은 시작,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대를 여러분들이 하늘을 보면서 날씨를 마치 간파하고 분별하듯이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 하시는 것 알기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자아가 내 안에서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모셔드린 그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축소된 상태로 찌그러져 있는지 몰라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목소리를 내시고 우리의 시간 사용을 그분이 커맨드 하셔야 되고 나에게 주어진 어떤 기회, 역량, 시간들을 그분께서 지휘하시고 그분이 주장하시고 감독하시고 목자로서 기능해야 되는데 그분이 찌그러져 있습니다. 그분이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축소되어 있어요.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는가? 성령 충만하면 이분이 살아납니다. 이 예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모습을 많이 닮은 어떤 미국 사역자가 이런 고백을 한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저는 이 사역자 존경합니다. 수년 전에 어떤 영역에서 주님을 실망시켜 드린 적이 있었다.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고백했다.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내가 정말 연약했던 게 아니다. 내 자아가 연약했더라면 내가 내 안에서 강했을 텐데 너의 자아가 너무 강해서 내가 내 안에서 연약할 수밖에 없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잠재워놓은 상태 내 안에서 영접한 그리스도를 잠재워놓고 움직이지 못하게 잠재워놓고 내 자신의 자아가 강하게 내 삶을 주관하고 운행해요. 지금 그리스도의 교회를 채우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분께서 직접적으로 나서실 거예요. 이것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그러나 반면에 어떤 그리스도인은 예를 들어서 사도바울 같은 경우에는 육신의 자아가 자기 자신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영역, 거의 모든 영역에 그분께서 차지하시도록 허용한,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갈라디아서 2장 2절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그 계획이 풀 가동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시대를 우리 앞에 풀어지는 이 환경을 이러한 믿음의 눈으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 있는 어떤 한 사실을 다루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라는 말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수아, 호세아, 신약의 예수, 이거는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 정복 전쟁과 땅 분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 전쟁을 지휘했던 여호수아가 예수라는 이름과 똑같은 의미를 가졌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을 멸절시키고 그 자리를 차지하라는 명령을 수행합니다. 누가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우리의 여호수아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정복전쟁을 수행하고 계실까? 우리의 내면을 광범위하게 차지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족속들이 있어요. 육신의 자아입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이 자아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 잡은 자아들이 겉으로 나타나는 형식으로 쇼핑 중독이 그냥 쇼핑 중독 자체로 죄를 만든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내가 영접한 그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내 자아가 그 영역 가운데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겉으로 드러난 쇼핑 중독이라는 것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음란의 죄는 왜 음란으로 발전되어 가는가? 왜 내가 쉽게 분노하는가? 왜 탐욕을 품는가? 내가 왜 지위를 바라고 그 지위에 집착하는가? 이 모든 것은 외부에 드러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예수께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는 그 결과로 육신을 통해서 나타나는 표현들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 육신의 자아를 정리하고 계세요. 오직 예수께서만 남아있도록. 자,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다양한 이름을 가진 가나안 족속들을 접하게 됩니다.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 아모르 족속, 이렇게 족속의 이름들이 쭉 나열됩니다. 그들을 몰아내라, 멸절시키라 그렇게 명령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아니, 같은 사람인데 왜 멸절시키라, 헤렘 전멸시키라,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 언약의 관점에서 보지 아니하면, 또 그 내부 사정을 알지 아니하면 가혹한 하나님으로 비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구약 성경 가운데 놀라운 진리를 숨겨두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5장 보면은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다 쫓아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대요. 언제까지? 다윗의 때까지. 500년 동안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서 17장에 보면은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결심했대요. 가나안 족속이. 그래서 므낫세 족속이 나중에 고생을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보고자 하는 것은 여호수아서 11장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잘했습니다. 아낙 자손들 다 쫓아내었어요. 그런데 여기 뭔가 조금 의심스러운 대목이 등장합니다. 가사와 가드와 아소대 때만 남았더라. 잘했어요. 근데 이 가사가, 이 가드가, 이 아스도시, 이 300년이 지났을 때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지 보겠습니다. 정말 이때 다 정복했더라면, 다 멸절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들을 남겨두었기 때문에 언약 백성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보겠습니다. 가사, 가드, 아스도. 가사는 어디에 등장할까요? 사사기 16장 1절. 강한 자 삼손이 어떻게 해서 무너지는가? 가사 때문에.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점령에 실패했던 땅 가사에 있는 한 기생에게 가기 위해서 소렉 골짜기를 지납니다. 그곳에 있는 이방 여인 들릴라를 통해서 강한 자가 쓰러집니다. 아무도 대적할 수 없었던 그 삼손이 불행한 최후를 왜 맞는다고요?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었기 때문에. 지금도 동일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가사라는 육신적인 요소를 뽑아내지 아니하면 그것이 차랍니다. 그리고 나를 무너뜨립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은, 작업은 나의 자아, 육신적 자아가 그리스도께 내어주지 아니한 영역이 이것이다 라고 조명하여서 나로 하여금 멸절하도록 초청하고 계세요. 이것은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주님의 지혜입니다. 가드는 어디에 등장합니까? 가드. 사무엘상 17장 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누구요? 가드 사람이야. 그의 키는 여섯 규빗 한 뼘이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사무엘상 17장 11절에 보면은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차없이 정복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전진을 두려워했던 그들 아닙니까? 이제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 사람의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합니다. 지금 그리스도께서 슬퍼하시는 것이 바로 이 영역입니다.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거나 세상 환경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면 크게 우리는 두려워하고 요동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쫓아내라, 멸절하라, 없애라 하는 주의 명령을 듣지 않은 결과 지금 뽑아내지 않으면, 녹여 없애지 않으면, 지금 정리하지 않으면 어느샌가 골리앗이라는 육신적 자아가 우리 자신을 지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께 우리가 자리를 내어드릴 때 구석구석에 어떤 육신적인 요소가 있는지 여러분들은 지금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 육신적인 요소는 무엇인지요. 밝혀지지 않는 영역도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감지하고 있는 어떤 영역 알 거예요. 왜? 선생님께서 무수히 반복해서 그 영역을 지적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이 시즌에 지금 이 때를 지나가면서 내 주님 앞에 철저하게 이것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불순물을 녹여 달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으로 승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스롯은 언제 등장합니까? 사무엘상 5장 1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5장 1절.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 에셀에서부터 아스롯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서 에벤 에셀에서 아스롯에 가져왔다는 것은요.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아스도 사람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 앞에 하나님을 사로잡아서 그 앞에 바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에 치욕을 가하는 것. 왜요? 아스도를 남겨두었기 때문에. 정복전쟁 가운데 이곳을 남겨두었기 때문에 100년, 200년이 지나면서 이렇게 아스도시 강성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시 오시는 주님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마르나타 외치면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귀한 정말 믿음과 소망이 있는 그런 고백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시오. 이제까지 우리가 아는 기독교 육적인 요소가 있어도 주께서 회개를 촉구하며 인내해 오셨어요. 육적인 요소가 많았습니다. 불순물이 많았습니다. 그리해도 인내하는 가운데 이것을 용납하셨어요. 주님께서. 근데 새로운 차원의 환경이 펼쳐집니다. 그분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이런 불순물이 있는 상태에서는요. 주님께서 반드시 처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 들어갑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3층 건물을 짓는데 그 철근 콘크리트 자재 있잖아요. 중국상 불량품 써도 돼요. 3층이니까. 근데 60층 건물을 짓는데 불순물 섞인 중국상 철근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이 3층짜리 상가 점포 그 위에 다른 건물을 올려도 돼요. 상관없어요. 10년, 20년 지나갑니다. 그러나 삼풍백화점 거대한 건물 가운데 그 위에 상층부에 제가 알기로 사고의 원인 가운데 식당과 그 건물을 증축했어요. 역사적인 붕괴로 기록되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분의 재림 앞두고 금을 연단하는 불로 주님께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내면을 보았을 때 무엇을 보고 계실까요? 사무엘상 16장에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 2장에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과 뜻을 살피는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보실까요? 우리는 막연하게 그냥 평균적으로 그룹으로 집단으로 그렇게 보시는 묻어가는 그런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무서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경외해야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용납하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은혜 하나님, 그것을 설계해 주십시오. 아니에요. 가면 갈수록 유다의 사자로서의 그 하나님을 계속 우리가 직면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그 주님을 너무나 많이 우리가 직면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살피세요. 무엇을 보실까?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그 4대 교회를 향해서 한 그룹의 사람들, 대부분의 4대 교회 전체를 향해서 이렇게 진단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나 사절에 보면은 일부의 사람,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구라. 구분하세요. 지금도 그래 하세요. 사람의 마음과 뜻을 살피세요. 우리 주님 바보가 아닙니다. 만홀이 여기심 받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만큼 똑똑한 분이 없어요. 우리 주님만큼 강하고 지혜롭고 준비시키는 데 있어서 전략적인 분이 없어요. 주님께서는 절대 랜덤으로 계획 없이 움직이시는 분 아닙니다. 그렇게 보였습니다. 왜요? 오래 참으시는 것을 계획이 없는 주님으로 우리는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그 주님께서.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펼쳐지는 그 환경은 주의 백성이 말라기 선지자가 지적한 것처럼 불순물이 덕지덕지 붙은 상태도 이방 나라들의 죄악을 욕했습니다. 이 자신이 불순물이 덕지덕지 붙은 상태인데 이방 나라들을 비난했습니다.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들에게 공의의 심판 내리지 않는다고요. 지금 세상에 있는 죄악들, 세상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정부 탓하고 사람 탓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분술물 때문에 자기 자신의 허물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그 지도자를, 그 개인을 다루고 계신데 다른 것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허물어져야 되는 것 엄청난데도 그것을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미 진단하셨는데 그것을 듣지 못합니다. 지금 세상 탓을 하고 있는 우리의 불평을 주님께서 괴로워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 심판 이전에 먼저 처리해야 될 것이 있다. 그리스도의 교회 우리들이다.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무엇이 정결되어야 되는지를 보게 하시고 그래서 정결되고 난 신부로 주의 교회가 집단적으로 준비가 될 때 이방에 대한 심판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다. 이것을 위해서 지금 주님의 불이 지나가게 하실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너지는 일이 많을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십시오. 형통하게 하는 대신에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십시오. 저항하지 마세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뜻대로 진행하지 못하도록, 내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우리를 굴복시키고 자아를 뽑아냅니다. 불순물을 뽑아냅니다. 불 가운데서. 이 불길을 지나가게 하실 때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들이시고 그리스도만 남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분의 학교를 가지고 계세요. 어떤 분은 이 학교를 그리스도의 학교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School of Christ. 이 학교의 운영자가 누구인가? 그리스도세요. 이 학교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만들어내는 학교예요. 여기에 입교한 사람들은 육적인 요소를 다 뽑힐 때까지 졸업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위대한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만 남도록 섭리된 이 학교에 이 그리스도만 남게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지막 때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삶에 일어나는 갈등과 고민과 문제, 걱정 이런 것도 있잖아요.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리스도를 만들어내는 소재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직면하고 있는 힘든 대상들, 변화되지 않는 대상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열망들 있잖아요. 아무리 기도도 안 되는 그거 지금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리스도를 만들어내게 한 하나님의 장치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지혜가 배어있으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영원토록 영광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가운데 그 목적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는 그 성령님의 인도를 환영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께서 마음껏 인도하실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내어드리십시오.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저항 느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그리스도만 남도록 하는 이 은혜 가운데 우리를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남아있는 그 시간들을 단축하는 지혜이고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고 있는 일하심을 보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이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 원합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은혜를 더해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지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일깨워 주십시오. 주님께서 경고의 음 발해 주십시오. 이들을 방문해 주십시오. 이들을 깨워 주십시오. 이들 가운데 말씀해 주십시오. 사막에 잠자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들 가운데 내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애로운 음성을 들리게 해 주십시오. 세상과 함께 심판받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내 주님의 거대 목적, 영원 전부터 시간이 존재하기 전에 섭리하셨던 이 위대한 목적, 그 그림 보게 해주십시오. 한순간 한순간 낭비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죄 백성들 가운데 그리스도만 남아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난 칠족 하나하나를 전부 처단하듯이 자아가 숨어있는 곳곳 발견하고 끄집어내어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처단하는 거룩한 전쟁 수행해 주십시오. 은혜를 구합니다.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 도우심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